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은 1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14장까지 내용은 11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가난한 이웃과 관련해 사용되어지던 그런 헌물들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나오는 15장부터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 7절부터 내용, 그리고 그 뒤의 내용도 다 가난한 이웃에게 재정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읽었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그대로 순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주제가 나오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한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은 사람한테 빚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쳐준다는 거죠. 그것도 여기 보면 매 7년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7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년마다 한 번씩 사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안식년마다 빚 못 갚은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면제해 줘라. 그러니까 면제년이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다시 설명하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이나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구약성경 기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남의 나라에 가서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 자기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지체들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이웃과 관련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형제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이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야. 한편으로 보면 차별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죠.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준 다음에 7년이 지나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네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더 많이 배려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뒤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한편으로 이 1절부터 3절은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4절 5절이 첫 번째 복이고요. 6절이 두 번째 복인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 보면 번역을 독특하게 했지만 아주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경제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따지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뭐라고 하는가, 미쳤냐 돈을 탕감해 주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네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 또 누구나 다 더하기 빼기 할 줄 알면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이 이익이고 손해인지를 따지는 것,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 삼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면, 다 지켜 행동을 하면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복이 그 뒤에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는 일단 땅을 그대로 주세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가 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 안에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생각할 때는 땅이 있는 것, 나라가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네가 누리고 있던 땅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돈을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럼 내가 손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가난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과 관련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너의 순종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주변에 돈을 꾸어야만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복을 받고 가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순종하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은 6절에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제 또 두 번째 복을 약속하시는데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약속하셨던 복 4절 5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복인데 6절 내용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거든요.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 네가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 네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변 여러 열강들에 비해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복인데 이 두 번째 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구체적인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 꿔줬던 걸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 그게 나라가 힘이 세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돈을 사용하고 탕감을 해주고 순종하는 걸 보면 그것과 직접 상관이 없는 다른 부분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규모를 놓고 보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를 탕감해줬을까요? 뭐 10억, 20억씩 탕감해 주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나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10억, 20억 정도의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이러이러게 순종을 하면 다른 부분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로 내가 너에게 다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살면서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바이곤 합니다. 여기서 뭐 이 그런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빚을 받거나 다른 무언가를 받을 게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탕감해 주면서 그것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주님 이번에 저희 자녀가 무언가를 하는데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 아이가 뭐 때문에 아픈데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렇게 기도할 때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과 관련해서 내가 탕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순종하면 그것과만 관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꿔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냐면 동족에게는 이자를 못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어주는 것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꿔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을 빌려간 사람도 이자를 줄 생각이 없어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원금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그런 셈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돈을 꿔준다, 또 꿔다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생계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 생계를 꾸려가라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아, 돈을 꾸어준 다음에는 탕감해줘야 될 수도 있구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돈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본질적인 주제는 뭐냐면, 너에게 죄를 지은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여유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꿔줬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근데 안 그렇게 해요.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는 거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돈을 주었는데, 피 같은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어떤 경우에 용서가 잘 안 될까? 저는 많은 경우들을 봤는데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는다. 정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막 떼부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사려고 하면 두 바퀴 세 바퀴 뺑뺑 돌면서 돈 절약해가면서 모아놓았던 돈을 그 사람에게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띄어먹고 안 갚는다. 그러면 마음에 미움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고요. 이 돈을 띄어먹은 사람을 향한 미움보다 더 큰 미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바람핀 배우자를 향한 미움같이 이거는 정말 큰 미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분이 되었건 나한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거든요. 그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최소치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어서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띄어먹었을 때 그때 용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뭔가를 잘못했는데 네 이웃이 너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돈을 띄어먹은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그건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탕감하라고 했으니까 이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것보다 덜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탕감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이 내용은 하나님 원칙을 말씀하지 않고 세부사항을 말씀하셔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 이게 기본 원칙인 겁니다. 기본 원칙. 세 번째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면제를 하되 언제 면제하라고 했느냐, 7년마다 면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뒤집어 현실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년쯤 지났으면 포기해라. 7년쯤 지났으면 더 이상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포기해라. 그리고 포기하는 거 저 왼수 같은 놈 먹고 뒤져라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해줘라,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걸 띄었어요. 얼마만큼 미움이 오래 갈까요? 얼마만큼?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20년에서 30년도 갑니다. 어떻게 내가 돈 빌려줬는데 그걸 띄어먹은 걸 잊어버리겠어요. 참 오래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7년쯤 됐으면 그만 내려놔라. 7년쯤 됐으면. 사실은요, 이 돈을 못 갚는 사람도 힘들지만 돈 빌려주고 내 돈을 저 사람이 띄어먹었잖아요. 나도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7년쯤 됐으면 이제 잊어버리고 면제해주고 탕감해줘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생활에 적용을 하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지나야 그 사람을 용서하나요? 얼마만큼 지나야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쯤 지나야 아 이제 내가 좀 용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가 안 되는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마음이 사람마다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평생 안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지나야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금방 없어지곤 합니다. 1, 2년 만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본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신 건 7년을 제시하신 거예요. 7년 정도 용서를 못했으면 이제 됐다. 그만하면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제 용서하고 면제해줘라. 이게 현실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당장 돈을 부어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분이 찼을 때 이걸 내가 얼마큼까지 끌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는 막 불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세요. 왜 돈 구워준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빌려가서 안 갚는 놈한테는 뭐라고 안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려왔어요. 내가 너무 먹고 살 게 없는데 감사하게 옆집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내가 그때 끼니를 잊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싸 7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하게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구워왔던 돈을 면제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간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은 7년이 지났어도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갚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게 나의 어떤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이것을 7년이 지났으니까 탕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맞다. 그 생각을 또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은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돈을 구워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사주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엔 사실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십일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제일 어찌 보면 기본이에요. 또 다른 맨 오른쪽의 끝은 뭐냐면 내가 구워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그걸 면제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 중간치도 있습니다. 중간치는 뭐냐면 그냥 빚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생계 보태 쓰라고 구제하고 그냥 주고 마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끼 또 오늘 하루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성도에게 가난한 지체에게 주고 잘 사용하시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또 중간에 자리 잡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문자에 많이 얽매이지 말고 문자 그대로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에 늘 관심을 두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갖고 나에게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용서를 할 때 기왕이면 7년 이내에 5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속히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탕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면제하고 탕감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웃에 대하여 7년마다 면제해 주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돈을 면제해 주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잊어주고 탕감해 주는 것도 어렵고 우리는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허물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면제해 주고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미 면제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7년씩 10년씩 평생 동안 오랜 시간 걸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주셔서 속히 면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